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온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온 세상의 교회를 만납니다.
복음과 교회.
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가족된 조선에 있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교회 진행을 맡은 조디모데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소식들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실 사무엘 형제님, 안나 자매님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탄자니아 아루샤라는 곳에서 사역하시는 고재권 김주영 선교사님 가정의 소식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프리카의 탄자니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미 들어보셨지요? 이미 몇 번에 걸쳐서 저희가 탄자니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두 분도?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탄자니아의 아루샤라는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소식입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엘 형제님께서 탄자니아가 어떤 나라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대륙 동쪽에 위치한 나라로, 동쪽으로는 인도양을 끼고 긴 해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호수는 빅토리아 호수인데요. 그 넓이가 우리나라 한반도 정도의 넓이라고 합니다. 이 커다란 호수를 중간에 두고 호수 서북쪽은 우간다, 동북쪽은 케냐, 그리고 남쪽은 탄자니아가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 하면 항상 메마르고 바짝 마른 광야와 사막 같은 땅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큰 호수가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동부의 해안 국가들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웅장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자니아에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 킬리만자로 산도 있습니다. 높이가 무려 6,000m에 달하죠. 산 정상에는 만년설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아프리카 하면은 저도 덥고 메마른 기후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탄자니아는 참 다양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네요. 우리가 아직도 잘 모르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탄자니아 동부 해안가로는 주로 서양인들이 많이 찾는 유명한 해안 관광지들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탄자니아 이야기를 할 때도 들었는데요. 탄자니아의 세레겐티 국립공원도 있잖아요. 그거 매우 유명하지 않나요? 차를 타고 야생동물들이 사는 초원으로 들어가서 관람하는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소식 보내주신 고재권 김주영 선교사님께서 계시는 지역 이름이 바로 아루샤인데요. 바로 그 아루샤 지역에 세렝게티 국립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사무엘 형제님께서 이어서 이 아루샤라는 곳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아루샤는 탄자니아 북부에 있는 국제 도시입니다. 다른 도시와 다르게 해발 1400m 높이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서 1년 내내 그렇게 덥지도 춥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습하지도 않아서 사람이 생활하기에 매우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아루샤에서 국제연합기구와 관련된 기관들이 많고 많은 국제구호단체들의 사무실이 있고 국제형사재판소도 여기에 있습니다. 관광지도 매우 많고요. 기후도 좋아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국제도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지금까지 아프리카 하면 그저 덥고 살기 어려운 땅이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탄자니아와 아루시아라는 도시에 대해 설명을 들어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이 다가 아니어서 조금 놀랐습니다.
네, 또 혹시나 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아루샤가 다른 아프리카 도시들보다 쾌적하고 좋은 환경을 가진 도시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아주 발전되고 세련된 도시는 아닙니다. 도시 중심과 일부에만 도심의 느낌이 있지만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도 포장되지 않은 도로들과 발전되지 않은 우리가 아는 그런 아프리카의 모습이 펼쳐진다라고 합니다.
네, 매우 흥미롭고 또 재미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곤 김주영 선교사님께서 계시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그리고 아루샤라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편지들을 읽어보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나자미님께서 먼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오 레만다 장로교회가 3월 9일 헌당 예배를 드린 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1부 어린이 예배 약 200명과 2부 성인 예배 약 100명 가까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없었던 마사이 마을에 귀한 예배처를 허락하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최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책상과 의자 두어 개가 전부이지만 주중에 사무실에 출근할 때면 많은 마을 사람들이 사무실을 찾아옵니다. 함께 차를 마시면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어려움도 나누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제 차가 보이면 어디선가 뛰어와 사무실은 그들의 놀이터가 되어갑니다. 지금은 마을 어디를 가든 환영받습니다. 서로 자기 집에 방문해 주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그들의 집을 방문하면 항상 최선으로 섬겨줍니다. 교회 사역으로의 전환을 통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한 이 영광된 사역에 저희를 사용하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레만다 마을의 유일한 식수원은 인근 산에서 마을까지 배관으로 연결하여 끌어오는 물인데 불소 수치가 탄자니아에서 정한 마시는 물의 기준보다 20배가 넘습니다. 불소 수치가 높은 물을 어릴 때부터 마시다 보면 뼈가 굳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리가 휘거나 허리가 아픈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인근 보건소에서 우물을 팠지만 그 우물에도 불소 수치가 꽤 높아 음영수에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집집마다 빗물 저장소를 설치하여 빗물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또한 마을에는 유치원이 없어 마을 휴관 좁은 공간을 이용해 제한적인 인원만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회 예배당 한켠에서 유치원을 운영하여 열악하고 소외된 지역이지만 교육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재곤 김주영 선생님은 본래 지난 10년간 아프리카에서 주로 지역개발단체에서 식수 해결을 위한 우물 파기 사업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그 지역개발 사역을 내려놓고 현지에 교회 사역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사역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식수 문제에 대해 관심도 많으시고 어느 정도 전문성도 가지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레만다 마을에 가셨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의 식수 문제가 가장 먼저 선교사님의 눈에 들어왔던 것 같고요. 레만다 마을 사람들은 뭐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 물의 성질이 너무 안 좋네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잘 모르지만 물에 함유된 불소 수치가 일반 물보다 20배가 더 높다니 또 마을 주민들은 평생 그 물을 식수로 사용해 왔을 텐데요. 그래서 뼈가 휘어가는 질병을 앓게 된 것이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선교사님의 우물 파기 사업에 대한 경험과 그런 지혜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 마을 같은 경우에는 우물을 파도 역시 같은 불소 수치의 물이 나오는 문제가 있으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모아뒀다가 식수로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각 가정마다 건물마다 대형 빗물 저장통을 설치해 주시는 사업을 추진하신다라는 내용이 있네요.
탄자니아 아루샤의 레만다 마을에 선교사님 부부가 가셔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 자체가 기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시작하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울 것이 없는 그 마을에 교회가 생기고 어느덧 그곳이 새로운 놀이터가 되고 대화와 나눔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레만다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때 교회를 통해 그 마을 전체가 더 변화되고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뜁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레만다 마을 아이들이 매일 교회 마당에 와서 놀면서 선교사님을 만나다 보면 아이들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아이들을 위해 교회 한켠에 소박하게 유치원을 바로 시작하려는 마음은 아마도 그만큼 아이들이 매일 방치되어 지내는 모습을 보다가 생각해내신 것 같아요.
네, 고재근 김주영 선교사님 가정이 아프리카에 가신 것이 벌써 10여 년 전이지만 이번에 새롭게 레만다 마을 땅을 밟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이전에는 없던 교회 또 유치원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안나자매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아버지께서 머나먼 아프리카 땅으로 고재건 김주영 선교사님 가정을 불러주시고 기꺼이 순종함으로 아이들과 그 땅을 밟은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소외된 지역을 개발하고 우물을 파는 사역을 해오다가 이번에 레만다라는 작은 마을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벌써 수백 명의 아이들과 사람들이 매주 예배 모임에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탄자니아 아루샤의 레만다 교회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곳에서 드려지는 모임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모인 자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또한 계획 중인 유치원이 잘 건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선생님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레만다 마을의 아이들에게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전해지고 아이들이 사랑받고 잘 자라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사무엘 형제님께서 선교사님의 편지를 이어서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읽겠습니다. 6개월 된 레지나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소식에 교인들과 저는 레지나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레지나가 조금 더 크면 너가 아주 어렸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었어 라고 당당히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혹여 우리의 최선이 부족하여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자책도 해보고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였나 라고 생각하며 많은 자책과 슬픔을 뒤로하고 레지나의 장례식을 참석하였습니다. 아주 작고 새하얀 레지나의 관을 바라보며 레지나야 미안해. 너를 살리지 못해 정말 미안해.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나자 라고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조금이나마 경험하고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레지나의 죽음으로 가정은 복음화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은혜를 보면서 결코 어린 한 생명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주님 알게 하셨습니다. 얼마 전 예배드리러 오는 아이의 작은 두 손에 자기 손보다 큰 귤 두 개를 헌금으로 가져왔습니다. 현지 귤인데 아이들에게도 귀한 과일입니다. 분명 그 아이도 너무 먹고 싶었을 텐데 제 마음 한켠에 한 개는 먹고 한 개만 드려도 되는데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다 받으셨어 라는 생각과 그들에게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보며 크고 작음이 아닌 내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때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애틋하고 마음이 찌릿한 사랑을 느끼시겠구나 하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레만다 마을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게 하셔서 무슬림의 강한 영향력 가운데 있는 탄자니아가 하나님의 나라로 설 수 있도록 선한 청지기들로 자라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이 세운 그 교회의 교인 중에 레지나라는 생후 6개월 된 아이가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먼저 갔다는 소식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가정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화 되었다고 하니 너무 감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다 헤아릴 수 없기에 때로는 살면서 너무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속에서 좌절하고 낙담하기도 하는데요. 선교지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으니 그런 어려움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또 사역자에게 그 마음속에 파도처럼 밀려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장례식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가 그 가정 안에 있었음을 서로 발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참 감동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아프리카가 정말 가난하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것들이 없어서 가장 취약한 영아들, 태어난 지 1년 미만의 아기들의 사망률이 10%대로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많은 국가들의 꾸준한 지원과 도움으로 많이 좋아져서 거의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영아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탄자니아와 아루샤라는 도시에 대해 알아볼 때도 아프리카의 발전 모습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아프리카가 예전보다는 전반적으로 가난을 많이 벗어나고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많은 국가들이 생각보다 많은 경제 발전을 이뤄가는 추세이긴 합니다. 과거에 비하면 발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극 빈곤층들의 절반 이상이 아프리카에 있다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알려진 몇몇 도시들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상하수도 시설도 없는 지역들이 대부분이고요.
오늘 사연 소개해 주신 레만다 마을에서 일찍 하늘나라로 간 아기도 현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다고 하셨던 것을 보면 그래도 선교사님께서 계시는 지역은 제대로 된 의료시설도 있나 보네요.
네, 그렇네요. 선교사님은 앞으로 이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을 비롯해서 놀이터 또 도서관도 지을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선교사님 안에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수백 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미 매일마다 교회 마당에 찾아오고 있는 것들을 볼 때마다 아마도 선교사님 마음속에 그 마음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크고 웅장한 시설은 아니더라도 유치원, 놀이터 그리고 도서관이 교회 마당에 세워지면 너무나도 예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땅에 이렇게 조금씩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이 세워지는 모습들이 참 기대가 됩니다.
네, 어느 나라든지 아이들이 정말 그 땅의 미래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프리카에서 때로 힘든 상황 속에서 자녀를 낳아 기르자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부모들은 또 자녀들을 위해 가진 노력과 많은 투자를 할 것입니다. 선교사님께서 아이들을 위해 그 마을에 없던 유치원과 도서관, 놀이터를 만드신다는 계획과 그 소식만으로도 마을 사람들에게 전도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정말.
아이들이야말로 우리 미래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은 그들의 순진무구한 그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무한한 가치가 있고 또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탄자니아 아루샤의 레만다 마을, 오늘 처음 들은 낯선 이름이지만 저도 그분들에 대한 소식을 담은 짧은 편지를 들으면서 선교사님들과 한마음으로 그곳의 아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 한쪽에는 빈곤을, 또 한쪽에는 부유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둘을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이 서로를 돌아보고 더 많이 나눠주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고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일까요?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편지들은 왠지 더 마음을 준비하고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선교지 소식은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늘 나만 생각하는 삶에서 나와 상관없이 보이는 땅과 그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그곳에서 좁아진 내 마음은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도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온 땅에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흩어진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듣다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신지 상상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안다라고 하지만 살면서 우리 가정, 우리나라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 모든 땅끝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사무엘 형제님께서 레만다 교회의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프리카 탄자니아 아루샤에 있는 레만다 마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귀한 선교사님을 그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곳에서 만나게 된 레만다의 아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신께 드릴 것이 없어 귤 두 알을 들고 헌금으로 나온 그 아이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처럼 순수하고 귀한 레만다의 아이들이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 풍성하신 긍휼을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고 체험해 가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두 분은 어떤 것들을 느끼셨는지, 또 혹시 오늘 시간을 보내면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한 번씩 돌아가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첫 소식 아프리카 탄자니아 레만다 마을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의 편지 속에 담긴 아이들 모습에는 하나님에 대한 맑고 순수한 마음이 담겨 있어서 전하는 동안 마음이 너무 뭉클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그 말씀하신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이 단순히 아이의 순수함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또 하나님에 대한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편지 속의 아이들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뜻과 계획이 아닌 상황 속에 묶여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인내하는 저와 북조선 성도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크고 작은 것이 아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 어린아이가 저와 북조선 성도분들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저도 오늘 선교사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또 편지를 받아 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행동하는 사랑이구나.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전해지는 사랑이 아니라 뜨겁게 그들을 감싸 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려주시는 그러한 사랑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때로는 우리가 외로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그들 옆에 서 있지 아니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멍청껏 기도는 하지만 그들에게 무언가 우리가 행동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이럴 때가 참 많은지 저의 삶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선교사님의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북조선에 계시는 우리 고향 땅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에게 말로만 오는 사랑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 주변에 헐벗고 굶주린 자들, 외로워서 눈물 흘리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길 원하시고 그들의 곁에 함께 머물러 주길 원하시며 그들에게 옷을 벗어주길 원하시며 그들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눔으로 그 사랑이 땅에 충만하고 풍성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저의 삶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모두 귀한 나눔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오늘도 방송 함께 들으시면서 저희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해주신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곳곳에서도 당신의 자녀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열방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의 신자들이 북조선 신자들에게 보내온 응원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 세계의 선교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의 형제 자매들에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옌스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요한나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꼭 전해드릴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저 역시 여러 번 예수님의 사랑과 함께하심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깊이 경험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격려합니다. 사랑합니다.
북조선과 남조선에서 마음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일요일을 맞이합니다. 함께하는 주일 예배. 사랑하는 북조선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함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묵상하심으로 2025년 8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며 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광야로 보내짐을 받는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걸어가는 길보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나의 발걸음이 향하게 하소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의 인생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만 향하게 하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교독문 7번 시편 13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침묵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목적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온전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자라 나아갈 때 은혜방 편들을 통하여 가난한 심령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보이고 주님만 느껴지는 예배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의로운 것 하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크심을 핑계삼아 함부로 죄악을 범하고 사랑으로 덮어주기를 요구하는 염치없는 죄인들입니다. 오늘의 은혜와 사랑이 나의 안에서 살아 숨쉬게 하는 것 또한 저의 능력이 아님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소서. 이 시간 죄로 찌든 저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돌이키라고 외치시는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시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조선 땅의 영적 현주소를 바라보며 마음을 찢는 회개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당은 사라지고 수많은 우상들과 사적지들로 채워져 가고 있는 이 땅에 무지한 영혼들을 주님 깨워주시옵고 이 땅에서 우상 숭배하며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며 복음으로 인해 우리의 전 인격이 깨어나고 십자가 보혈 앞에 구원받아야 하는 자들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용사들과 이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하는 수많은 주의 일꾼들을 통하여 이 땅에 다시금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근과 전쟁과 노역 속에 수많은 이 나라의 미래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조선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주의 강한 오른팔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를 지키는 저희가 이 땅의 영적 소망이요 미래임을 자각하고 주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한희수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의 선포를 통해 억눌리고 갇히고 신음하고 가난한 심령들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모두가 새 힘을 얻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한일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복이 있다. 복 받으세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것들이요. 이렇듯 우리가 복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복이 과연 뭘까요? 뭔가 좋아 보이고 일단 받으면 좋은 거, 뭔가 잘 되는 거, 내 인생이 잘 풀리는 거, 또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에 비슷한 표현으로는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잘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복을 생각할 때 뭔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 누가 나한테 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획득하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저는 이 설교의 제목을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안 하고 행복이라고 하면 느낌이 좀 다르죠.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 행복은 뭔가 내가 지금 실시간으로 누리고 있는 어떤 감정, 어떤 느낌, 그리고 상태를 말합니다. 복이라고만 하면 뭔가 물질적인 것이 생각나게 하죠. 복이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받는 거, 물질적인 것이나 어떤 결과적인 거, 이득, 권력,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만 생각하면 우리가 복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뭘 받아내야겠다고 느낍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 잘해서 그 결과 좋은 것을 받는 것, 이런 것은 사실 조금은 잘못된 신앙 습관일 수 있습니다. 이른바 기복주의라는 거죠. 그런데 복을 원하는 기복주의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신령님께 복을 비옵나니, 이런 식으로요. 복을 빌고 바라는 대상만 다르고 누가 되든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은 누가 복을 주던 상관없이 복만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신령님이 주시던, 부처님이 주시던, 뭐 어떤 다른 신이 주던 그 대상과의 관계라는 건 없고 나한테 주어질 어떤 좋은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복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말로 바꿔서 생각하면 나의 존재에 집중하게 되죠.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 다시 말해서 참되게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 즉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다.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복 받았다는 말을 어떻게 씁니까? 재물이 늘어나고 지위가 올라가는 데 쓰잖아요. 근데 성경은 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지혜,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말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수완이 좋다고 말합니다. 죄인의 길은 하나님이 볼 때 범죄자 같은 삶의 방식이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법에만 안 걸리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만한 자의 자리는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그만큼 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는 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걸 다 자기의 노력의 결과라고 이야기하죠. 똑똑하게 열심히 했고 그럴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그만한 로임을 주는 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전히 자기의 것이냐는 거죠.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환경이 됐습니다. 많은 주변에 사는 동네가 부유한 동네라서 친구들이 다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크잖아요. 사회적 지위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가 완전히 내 노력과 나의 것이겠냐는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오만하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명예와 권력은 다 내 거야.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야.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에, 태어났는데 집도 없는 꽃제비 신세인 것이 그 사람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오만한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만하게 생각하지 않고 악한 생각과 그런 삶의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이런 자리, 이런 상태로 있지 않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이 나쁘다는 걸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항상 문제가 있죠. 우리가 답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그대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답을 맞추는 것보다 어떻게 그 답이 나오도록 할 수 있는지 과정이 중요하죠. 사실 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설교하실 수 있어요. 결론만 얘기하면 너무나 쉽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만 먼저 알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생각을 즐거워하고 그걸 아침 저녁으로 깊이 생각하고 그걸로 여러분의 즐거움을 삼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의 즐거움으로 삼으십시오. 결론만 말하면 참 쉽죠? 근데 답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 들으면 당장 집에 돌아가서 우리의 삶에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리가 나에게 안 찾아올 것 같으세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닐 거라고 확신할 수 있으세요? 만약 강도가 찾아와서 칼 들고 돈을 내놓으라고 할 때 멈춰 그만해 라고 말만 하면 그만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멈추라고 한다고 멈추냐고요. 자, 악인에게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리에 서지 맙시다. 아멘 하면 그냥 그걸 안 하고 넘어가냐고요. 심지어는 나 자신도 그런 악을 버리고 싶어도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싸운다. 내가 한 마음으로는 여호와의 법,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걸 사랑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 마음으로는 죄악의 유혹이 잡아끌고 있다. 행복이라는 그 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그 법을 아침 저녁으로 깊이 생각하며 맛보고 즐기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에서 최고가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관계는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것 그 자체가 즐거운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복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모든 복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받을 걱정하고 나한테 이득이 되는 먹고 사는 문제 그걸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 자체가 좋아지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형통한다. 이런 사람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곤 합니다. 자, 이렇게 해야 복받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잘 지켜야 그거에 대한 보답, 보상으로 우리한테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거랑 비슷한 게 뭐가 있죠? 하나님한테 뇌물을 바치는 겁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는 의도로 이걸 지키려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잘 먹고 잘 사는 복은 하나님이 아니라 심지어 악마라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사탄도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줍니다. 그걸 복이라고 포장해서 주죠. 우리가 복을 잘못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닌 그 죄인의 길에 서게 됩니다. 나한테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하면 나한테 실질적인 이득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건 복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서 있을까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그 밖에 서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악한 자리에 서 있진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특별히 악한 자리에 서 있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성실하게 사는데요. 제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패끼치지 않고 잘 사는데요.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악한 것은 별로 특별하지 않고 평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 드세요? 많은 사람을 살육한 아주 악마 같은 존재로 묘사가 되죠. 그런데 그 히틀러 밑에서 사람들을 가스실에서 죽이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사람들 명단 확인하고 서류 사인하고 이렇게 그냥 넘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평생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그 서류에 사인하고 결제하고 그냥 넘긴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정말로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인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미친 짓이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나는 성실하게 잘 일하고 있는 한 명의 회사원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악은 우리 주변에 너무 흔하게 있습니다. 정말 평범하게 진행되어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주변 많은 사람이 대세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자동으로 악의 편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에 우리가 설득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우리는 그 밖에 있게 되고, 그것이 곧 죄인의 길, 악인의 자리, 오만한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너무 이상적인 얘기예요. 세상에 그거 다 지키고 어떻게 그렇게 살면서 이 세상에 못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악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결국은 견디지 못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악한 것이 수완인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관습이고 이 세상을 사는 지혜 같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건 버티지 못할 겁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칙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칙이 안 통하는 곳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마음과 생각 자체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생각 자체가 천국이에요.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데 생각이 악하잖아요? 그러면 반칙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돌아가는 상태입니다. 어디 장소라고 생각하면 몰래 들어갈 수도 있겠죠. 뇌물 줘서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존재와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악한 사람, 아까 얘기했던 그 오만한 사람이 정말 행복할까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위에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언젠간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만함이라는 것은 언제나 내가 1등이어야 유지가 되는데 그 사람은 오늘 말씀의 주제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 행복했다고 착각하고 계속 그 시절 얘기만 하는 거죠.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내가 옛날에 잘 나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옛날을 더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하시고 지금 여기 내 마음속에 계시는 분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몸담은 분야, 아니면 여러분이 제일 되고 싶어하는 그 분야에서 최고의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느 날 당신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찾아와서는 이렇게 직접 말하는 거죠.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최고고 당신이 진짜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내가 공부해서 내 힘으로, 노력으로 잘 살아내면 하나님이 나한테 상 주시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온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잠깐만 다스리시는 분인가요? 영원하신 왕이 당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 맺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말할 것도 없습니다.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럴 거 없이 혼자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나는 행복한가? 나는 과연 지금 행복한 사람인가? 그 행복의 기준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라면 그것은 영원히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 겁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찾고 보고 듣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나를 죄와 죽음, 근심, 걱정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의 핵심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되뇌이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가 헌금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 생각나는 이웃의 필요가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돕고 물질로 섬길 수 있으면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물질과 삶을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도 한인수 목사님과 함께 북조선연합교회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한인수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그 아이히만이라고 불리는 그 43만 명의 유대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악의 평범성이라고도 말하죠.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이완용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향 분들도 저도 많이 들어온 나라를 팔아먹은 뭐 매국노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나라에서 근대 최고의 교육 과정이었던 두경공원이라고 하는 그 학교를 수료합니다. 영어를 매우 뛰어난 성적으로 공부하셔서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셔서 미국 쪽에서 대사로 또 일하시다가 또 러시아 쪽으로도 가시고 그러다 나중에는 친일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론적으로 그분은 매 순간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들만 다 선택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역사가 지나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라적인 관점에서 옳고 그름에서 더욱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편이냐 아니냐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저주였고 파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는 삶에서 우리의 몸에 우리 정욕적인 것들만 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야를 즐거워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북조선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일수 목사님께서 봉헌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2025년 8월 10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을 이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에 오히려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의 작은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